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한 시기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없는 왕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 아래로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고 영원히 죽었고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으로 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메시아가 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귀 자신에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 없는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허기져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배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생명나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그 백성에 먹이실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없는 백성 없는 왕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단호하였고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야훼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 없는 왕이 되라고 하는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아주 단순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성 없는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사단 앞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음성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엄청난 무엇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시더라. 즉 구약 성경에 살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커튼을 열어젖히고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앞장들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의 이야기, 예수님의 창조와 그 모습들, 또한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전에 비치던 구약의 모습이 그림자로 어두움이 되어버린 그 사실들과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이 전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전한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회개가 단순히 유대 땅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의 요지이며 사도들의 메시지의 요지인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언제 주님은 회개하라고 전파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한 자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내용입니다. 첫째, 언제 주님이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본문은 17절에서 이때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때부터라는 것이 언제부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생애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가 죄 씻음의 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를 필요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졌다. 그는 죄 씻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죄 가운데 태어났던 그 인간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째 아담은 먹고 넉넉한 중에서 당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정말로 굶주린 가운데 당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주께서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소년 시절 살았던 그런 고향입니다. 이 마을은 아주 작은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의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헐몬산이었다고 하면 달랐겠죠. 그리심산이라고 말했으면 달랐겠죠. 그러나 그런 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전체는 비교적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뒤에 산 꼭대기에서 사방에 둘려 펼쳐진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파노라마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헬몬산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카펫이 깔려져 있는 것처럼 넓은 들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다바울산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푸른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파노라처럼 아주 멋진 지형 가운데 살고 있었고 아주 고요한 지형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 사시던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는 이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신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의 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과연 떠난 것인가?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떠난 것인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떠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은 피신하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난 동기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피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 땅은 이방의 갈릴리로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의 침입때 가장 먼저 함락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방의 사람들을 심고 그를 통하여서 자폰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잡아 아수르로 옮기고 그쪽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심은 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방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이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두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큰 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에 등장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저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에 갈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그 땅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말라기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입니다. 저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와 같습니다. 그 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은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 일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빛이 비친다는 의미에서 해와 별 따위가 떠오르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빛이 갈릴리에 찬란하게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 보름달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 달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달이 무엇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는 다른 말입니다. 해가 떠오른 같이 힘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갈릴리 지역 위에 떠올라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허감에서 회복을 이루시는 큰 빛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살아서 볼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주시는 내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세우신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소리를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회개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서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그 당시에 달랐습니다. 로마 신학자들은 회개란 말을 죄에 대한 슬픔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어지면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한 슬픔을 고백하고 사죄 앞에 그것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의 가치는 죄에 대한 슬픔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요구한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옳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개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에는 물론 슬픔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에서 죄에 대한 눈물이 없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슬퍼하나 드디어 이 죄의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룟 유다의 그 회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죄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한 그 일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신에 대한 슬픔만 가지고 있었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을 회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슬픔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형벌 때문에 죄를 짓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슬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펐기 때문보다는 아,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엄청난 꾸중을 들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슬퍼.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의 슬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슬퍼하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변화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회개란 단어를 번역하면서 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종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설파라는 요구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진실로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철저히 아셨습니다. 그는 아담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며 아십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군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가브나움의 큰 길을 통과하는 헬라인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험 없는 양들을 여기까지 끌고 올 것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 나라의 돈을 환전해서 가져올 것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여기서 환전하고 여기서 험 없는 양을 사서 자기의 첫 양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노리는 일들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제물만 바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들도 아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 제사를 더 이상 즐기는 제사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압제하는 것 즐겼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상을 둘러엎었습니다. 이 성전상을 둘러엎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위하여서 성전을 둘러엎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전 시대에 엄청난 노동운동을 할 때 예수님의 성전을 둘러엎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을 둘러엎을 수 있다라고 폭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전의 제사는 멈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 제사에 드릴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을 둘러팠다라는 것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지 못하니까 재물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일시 동안 멈추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아버지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에서 누군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오셔서 일시적으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참된 심판자가 오셔서 심판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마지막 심판을 가져올 그날이 오고 말 것이다. 그런 여인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엇날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범죄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으로다 훨씬 못하고 우리는 저 세리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의 생활을 멈추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권유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로 끌어들이시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완전하고 영원한 번영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권유하시는 것은 자기의 통치로 끌어들이는 것, 자기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회개한 자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회개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한 사람을 향하여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하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 혹은 그저 나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 단어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 나라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나 야훼 이 단어에 대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를테면 이방인들이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 야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로힘 야훼라는 이 이름을 이 유대인들이 적습니다. 기록은 손을 씻고 야훼 엘로힘을 적습니다.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너무 거룩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는 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 이분은 야훼입니다. 이분은 엘로힘입니다라고 그렇게 적기보다는 도리어 하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늘 나라보다 천국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기거하셨습니다. 하늘에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즉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손은 우리가 볼 때는 로마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이미 이 성전의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의 문은 닫혀지는 그 경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도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를 통해 주님이 지금 이제 어떤 전도의 일이 일어났는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의 현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그 보고의 현장을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단어를 주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공중권세 잡고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를 보았다. 공중권세에서부터 그들은 떨어져 지상으로 쫓겨나는 그 일들을 경험했다. 라고 그렇게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는 회개한 백성들이 머물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10년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있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지금 가져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장면과 그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그 나라를 주님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두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 천국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지요. 바깥에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는 개인의 죄의 슬퍼함이나 마음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 향해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참된 표지가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 표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열심히 감당하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 나라가 이제 AD 70년 심판받는 것처럼 그런 심판받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첫 사랑을 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첫 사랑을 버리면 즉 너희가 에덴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너희가 다시 버려버린다면 그 계시의 말씀을 좇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 되어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첫 언약의 말씀을 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촛대에서 옮겨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표지 없는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연약해 보이는 주의 나라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로마, 빌립보 그리고 여러 작은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주님은 내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엄중히 요구하십니다. 첫 사랑을 버리면 촛대는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며 끊임없이 삶을 돌이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표지를 세워가는 이 일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이 표지가 버려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가 완전한 나라를 가져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모여 함께 주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오기까지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즐거이 기뻐하고 찬송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찬송하고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참된 영생이 있다라는 이것보다는 아버지 나라에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오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걱정이 없던가요? 아버지의 나라에 오니까 걱정이 없던가요?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걱정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허기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고백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칩시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그 할 때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아멘.